오늘 조금 낫네요.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귀한 섭리에 관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귀한 역사를 더듬어 모색하여 이해에 도움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깨달음이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실 때에 이룬 줄 믿사오니 지혜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요, 5장이죠? 5장이 1학기 끝, 1학기 끝이에요. 공부할 내용은 섭리네요, 섭리.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란 도대체 무엇이죠?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시는 것, 계획되어진 내용뿐 아니라 그 계획의 내용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죠? 어떤 그런 과정을 전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이 작정 가운데 영원한 작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냐면 선택론을 배웠어요. 배웠다는 건 알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좀 그래도 배웠던 사실은 기억을 해야지. 그건 증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작정으로서 우리가 선택론을 배웠는데, 그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뜻을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선택 이외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을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섭리라고 그래요. 이 섭리는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하나는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가요 통치해 나가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구분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론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르침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가졌던 질문들은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원리가 그대로 섭리와 이분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복습을 해보고 여기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죠? 자, 말씀하세요. 선택 교리는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일부는 뭐 하셨다?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반대된 개념으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유기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선택되어진 사람과 유기 되어진 사람을 결정하는 누가 선택되어질 것이고 유기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to us,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없다. 그거는 신비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신비예요? 누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끝까지 모르는 게 아니고 선택되어진 사람은 선택되어짐으로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사람은 오직 이 하나님 뜻은 그러나 선택되어짐으로 알게 되어져요. 알려져요. 계시되어집니다. 선택, 하나님 뜻이 선택되어진 자에게 알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지죠?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의 복음의 회개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 내가 선택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종론은 하나님의 뜻 누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 그러면 내가 과연 선택되었나 안 되었나는 불안감이 실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 주의 복음을 순종해서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뭘로 다가오냐면 확신으로 다가와요.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왜 그러냐면 이 내게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처럼 변덕스러운 상태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죄인일지라도 주의 뜻 가운데 나에게 복음이 역사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비록 나는 모자라고 천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거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예정론은 우리에 있어서 든든한 뭐에 대해 구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에 성도 마음속에 터져오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그 복받침은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떨까요? 누가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복음에 불순종하고 이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유기된 자임을 유기된 자의 길로 자신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복음에 반역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복음에 순종하면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선택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복음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그 특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얼굴만 봐가지고 누구를 선택하고 유기한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에 대해 부딪힌 그들의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확인돼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과 유기를 해 나가심이 있어서 그러면 누가 선택을 받는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뜻으로만 한다는 것이 과연 의로운가 공의로운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으로만 선택하고 안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심술쟁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성 의로움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가 라는 게 한 게 등장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잊지 마라. 선택받은과 유기받은 이 선택의 대상은 본래부터 어떤 자들이었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에 대해요. 죄인을 기억하라.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가? 그때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서 이것을 성경에는 토기장애와 비유했어요. 토기장애와 같은 창조주의 권세를 토기장애에 비유했을 때 토기장애가 어떤 토기는 예쁜 토기 어떤 토기는 몹쓸 토기로 각각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토기장애의 권한에 속해 있냐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위치상 어때요? 토기장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하물며 그러거늘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말이냐? 이렇게 얘기 한 가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의 비유를 들어보자. 왕과 죄인들을 비유하자. 왕이 자기의 생일을 집권 50주년을 기념해서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사면하기로 했어요. 자, 왕이 이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일반적으로 왕의 죄 사면권이 인정되어지죠. 왜냐하면 그가 뭐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므로 이 두 가지 비추어 각각 하나님께서 선택 죄인 중에서 다 멸망에 빠질 죄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실 권한이 왜 없으시겠느냐. 그러나 질문을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일 선택하시는 이런 권위를 권위와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버리고 권위와 권세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질문은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무엇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 의로운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율법과 양심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어긋나게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면 그런다면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사용한 것이 아니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케이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또 토기장이와 같으신지라 주께서 본래 주님께 그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죄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불의하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죠? 공의롭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이 어떻게 주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주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을 그대로 주의 나라 들어오신다면 권세는 있으나 권세를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신 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공의가 저촉되지 않도록 율법에 비추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미 계시한 바 된 하나님의 뜻 그 유를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께서 가지신 권세를 사용하시어 선택하시든 마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내가 이 육이 내 선택지 않은 자는 죄인이므로 뭐에 따라? 율법에 따라 심판을 하겠노라. 심판하는 율법과 양심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는 내가 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느냐? 그때 답은 뭐예요? 아닙니다. 왜? 죄인은 죄의 값대로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이 옳도소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인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되죠? 그럼 반대로 선택되어진 자들, 이들이 죄인인데 여전히 그들을 그냥 데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그냥 구원을 해? 라고 말할 때 율법적 공의에 따라 하나님 만족시키는 길을 여셔야 했으니 그게 곧 예수의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의 순종 회개 역사 회개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공로로 죄값이 씻어지고 중생한 그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새로운 율법을 성취해가는 성화의 역사를 베푸심에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심에 있어서 율법적 공의에 만족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에 전해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라 천사들도 몰랐고 알기를 흠모한 복음의 참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예정론에 관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될 이해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정론은 숙명론이다. 운명론이다. 왜? 어차피 결정되었음에 내가 아무리 안 믿을래도 믿게 될 것이요. 아무리 믿을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라고 숙명론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모른다. 안 되죠? 확실히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론 작정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로 드러나냐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와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이 예정론 전체를 설명한 이 내용의 이 부분은요. 차원이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차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조각조각 난 것들을 끌어모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 체험의 인식을 놓고 엮어보니 이런 구조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지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한 개념 구분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인간의 영역과 차원이 있어요. 이건 바로 이제 섭리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섭리론으로. 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 예정론에 있어서의 각각의 키고리로 또 한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세우시고, 그거를 작정의 영역이죠. 하셔서, 그거를 실행하시는데, 실행하심으로 인해서 섭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는데, 그런데 이 뜻이, 우리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뜻이 바로 이해되기도 하고, 오케이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뜻이 오리무중일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믿고 주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래요. 그러다가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알게 돼요. 그 깨닫게 되어진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복음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 숱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각성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우연이 된 일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갖고 이렇게 하셔서 이리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 속에서 뜻을 모르는 것을 아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계론적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아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엮어져서 이걸로 안 가고 이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일로 오고 이리로 갈 수도 있는데 일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서게 되어졌다 라고 되는 이러한 계속된 인간 생활의 하나의 단계 과정이 이루어질 때 이걸 엮어보니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생각하지만 잘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 여기서 이 선택을 해나가고 일로 가지 않고 이 선택을 해나가는 그래서 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 하나 속에는 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뭐 받지 않고 강요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뭐예요? 의지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의지의 과정 속에 주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인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준 삶의 조건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 삶의 조건에 따라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뭐 받지 않고 강제나 강요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가 강제나 강요를 남으로부터 받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아니할 수 없다라는 선택의 왜곡수로 우리 몰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줘요. 나는 죽어도 빵이 좋지 떡이 싫어. 그러면 떡과 빵을 주고 뭐 먹을래 그러면 그건 빵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난 떡이면 밥도 싫어. 그럼 밥을 안 먹고 떡 먹게 되는 거예요. 워낙 죄로 물든 성품은 죄만 보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꼼짝없이 평생 하는 짓 다 뭐만 짓까요? 죄만 짓게 됐죠. 그게 본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성정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스스로 항상 자유롭게 뭐만 선택해? 죄. 선과 악, 죄와 죄 아닌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쪽이 이미 결론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양심에 따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실제로는 이미 내어진 결론을 따라가고 있다. 뭐에 관해서? 하나님과에 관한 영적 선의 부분에서. 자연적인 도덕선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도 어느 정도 선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선의 관계에서는 필연적 죄의 결과를 하겠어요. 죄의 성품이 그러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자연적 성품과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들은 대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결정돼 나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뭘 하실까요? 계획하시고 뜻을 세워 작정하세요. 그러면 그 계획하신 뜻과 작정 그걸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 개념이라는 건 뭐겠어요? 항상 자신의 성품에 따라 스스로 외부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의 개념인 것이에요. 믿음을 얻은 중생한 사람의 경우는 이 성품에 있어서 옛 성품과 성령의 중생한 역사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역사하므로 우리 안에 갈등의 관계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 갈등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죄 굴복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는 옛 성품에 따른 나의 자유에 따른 선택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성품을 주셨으며 그 성품에 따라 판단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이미 얘기했던 한 부분을 한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1차 원인과 2차 원인 또는 제1원인, 제2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우리 읽지도 않았잖아요. 저거 아직. 읽고 시작해. 81페이지 5장. 자, 1항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즉 섭리의 1차 개념은 창조주로서의 고백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원입니다. 프린시플. 그게 근원적 원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모든 피조물과 그 다음 단어 주의해 보세요. 언행심사를. 말과 행동과 마음 쓰는 일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 이 전체는 큰 단어 두 개로 하나는 보존과 통치로 요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존과 통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밑에서 셋째 줄 그의 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 이 계획을 따라서 목적이 뭐냐면 영광,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찬미함,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획에 따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나가실 때 우리가 제1원은 제2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덮어지는 건데 그 뭐냐면 이 세상에 이성이 있는 동물들 인간이라고 해보죠. 대표적으로 인간 말고 이성이 있는 동물은 또 없죠. 인간 그리고 동물과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것들. 그럼 기타의 것들과 인간하고 나눠볼 때 기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냐면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자연적. 그 원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자연세계 폭풍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해도 뜨고 모든 이 자연의 비생명계 생명물질이 없는 그런 그 물질계 그런 물질도 아니고 인애니메이트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이성 있는 생명체와 같지 않은 모든 자연계에 있는 속한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 원래 창조 때 심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 있죠. 자연 법칙적 통치를 해 나가시고 인간에게는 자유구조를 주셨기 때문에 섭리해 나가시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도덕적이라고 말을 해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책임을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 어떤 일을 자유지에 따른 책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세요. 이렇게 통치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 때. 창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배웠다고 그러면 떨리는 거야.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 배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한 번 더 설명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아는 걸로 간주하지 마시고.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자연계 질서에 질서가 있으므로 무엇이 존재돼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계 질서를 심어줬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심어줘서 자연 법칙과 인간에게는 양식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법칙, 도덕 법칙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 조건, 인간의 삶의 조건, 인간의 삶의 정황, 으로서의 자연계를 자연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 일반 섭리. 근데 그거 말고 섭리 그럼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에게만 주께서 꼭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시는 어떤 특별한 뭐예요? 섭리를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 섭리. 예컨대 어떤 게 특별 섭리? 하필이면 내가 이 화상과 결혼했나? 뭐 이런 거. 평생 속을 뒤집어 놓는 이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게야? 이게 되게 특별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간섭, 그게 특별섭리예요. 이 특별섭리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각각 있어요. 그게 특별섭리예요. 이 특별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자신의 정하신 바 된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라도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게 바로 특별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특별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주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정직한 노력으로 하나님에 따라 공의에 위근나지 않게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그 율례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므로 주께서 나에게만 더 힘을 주셔서 잘 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복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의 뜻 뭔지 모르지만 주의 뜻 한편으로는 내가 좀 잘 됐으면 좋지만 그냥 구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입장이 되면 나중에 뭐예요? 기도의 방향과 초점을 다 잊어버려요.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하는 자세만 보이자, 자세만. 자세는 보이는데 기도할 때 내용은 수능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주여 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라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일반 섭리와 일반 섭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반적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의는 빨간 걸 쳤어야 되네. 하나님의 일반적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 일반 섭리를 어긋나게 너는 뭐겠어요? 쉬운 대로 거두리라.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같은 조건에 5시간 공부한 사람보다는 나은 성적을 얻어야 우리가 공의적인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기초한 공의적인 것이 있는데 내 아들은 특별하게, 내 딸은 특별하게만 해버리면 일반 섭리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기복적이지?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섭리와 공의를 깨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특별 섭리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반 섭리에 따라 물에 빠진 자는 죽어야 한다. 수영 못하면. 수영 못하면 물에 빠지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일반 섭리에 따라 죽습니다. 주님. 이러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제 아들이 좀 시험 보는데요. 이 녀석 좀 지혜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고. 왜? 여러분, 앞에 엄마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는 아들 녀석을 보내면서 그 녀석 콱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녀석이 오늘 하루 동안 복 주셔서 학교 시간에 정신 차려 공부 좀 하게 하시고 친구들한테 나쁜데 욕 안 들고 선생님한테 공손하며 친구들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안녕히 갔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문 내려주세요. 기도 안 해요? 그거 기복적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근거예요. 그러면 기복적인 것과 뭐가 다르죠? 탐욕이에요. 탐욕과 하나님의 일반적 공의를 거슬려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게 행하는 그러한 기도는 그거는 뭐예요? 기복적이에요. 자기의 탐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뭐로 쓰니까?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가호를 그가 창조주심으로 내 아버지심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는 특별 섭리 안에서 탐욕과 불의가 아닌 한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신앙설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요. 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 또는 이신론. 실천적 무신론 또는 뭐예요? 이신론자. 자, 실천적 무신론은 입술로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죄도 져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전혀 교통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 다 뭐만 달아봐. 하나님 계시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 물어보면 하나님 계시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지으셨지? 아,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적용되고 주고받는 게 서로의 상호 교통과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양에 따라 살아갈 뿐이죠. 실제 오신론이에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디즘이라고 그래요. 디즘. 이 사람은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예요. 시계 제작자. 시계를 탁 만들어 놓고 태엽 감아 놓으면 착착착착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 때 지어놓고 에너지를 탁 준 다음에 착착착 돌아갈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 돌아가는 원리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도 없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이신론자예요. 이런 두 가지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별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 향하신 각각의 뜻이 있을 것이라. 이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궁핍하나 비천하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가족이 있건 없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특별 섭리에 대한 선택이.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그로 인해 감사하고 만일 풍요치 못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오늘날 이 섭리를 특별하게 내게 간섭 베푸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뭐예요? 참게 되는 거고 주 앞에 그 선한 뜻을 바라보며 이것이 합력해 뭘 이룬다? 선을 것임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아주 놀라워요. 그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요.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면 풍요 때 느끼는 것과 맛이 달라요. 추수 많이 하면 넉넉해서 기쁘죠. 이것은 이것과 비교가 안 돼. 죽었다 살아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니까 기도를 어떡하지? 답을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다음 수요일에 기도하러 많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다른 놈 다 떨어지고 내 아들만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녀석 시험 보다가 늘 습관이 공부 한 문제 한 50분 시험 보면 30분 집중하고 뒤에 20분은 꼭 졸더라. 내 아들 녀석이. 하나님 이 녀석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녀석이 좀 눈꺼풀이 톡 떠지고 문제를 보면 10번 읽어도 이 녀석 꼭 시간을 50분 다 써야 마지막 문제 푸더라. 근데 좀 하나님 이 녀석이 머리 회전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기복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해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생활이 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기에 다 사용하시니까 자기 영광 구하게 쓰거나 그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살아간 삶의 표적이 초점이 분명할 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황방이 자신 있고 힘 있을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특별 섭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개개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섭리는 섭리로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일원인과 이원인 때문에 그래요. 다시 또 일원인자로서의 누구? 하나님의 뜻과 그의 실행. 이원인으로서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 믿고 특별한 간섭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특별 섭리를 베풀어 가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정된 구원을 모르듯이 알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섭리로 은혜 베푸셔 자신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살다가 무감각하게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응답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왜 침묵하시는가, 그러다가 왜 바로 응답하시는가, 말도 못 꺼내겠네. 어떨 때는 바로바로 응답하시니까 그때는 무섭죠. 아침에 기도해서 저녁 때 그냥 이루어지면 무섭다고요. 어, 정말 살아계시고 들으시는구나. 예,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쉴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제2원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1원인 그래요. 그런데 이 영역은 매우 신비로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간섭해 오시는지 어떻게 그 뜻이 있으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면서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정교하게 맞춰져 가는지 분명히 나는 내 고집대로 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방법은 매우 신비로워요. 매우 신비로워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이 우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은 분명히 뭐에 의해서 알아요?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에 따라 강요받지 않고 사는구나. 그걸 한 가지 확인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A라는 것과 B라는 이런 것과 관계를 맺어갈 때 내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A라는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이 A라는 일에 대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거래요. 이 안에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A라는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뒤에 뭐를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A, B, C, D, E, F, G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단계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래서 일로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밖에 하시면서 이걸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하나하나 단계에 다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는 우리는 해나갈 때 마다 그건 누가요? 내가 해서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아는 자유의 선택과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누가 범했다? 내가 범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범했다는 걸. 부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안 하고 하나님 뜻으로 심판받을 때 마지막 심판받을 때 신학을 배운 게 있다 이거죠. 주의 말씀에 신학이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 왜 그러실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휴식하고 5분간 쉬세요. 오늘 간식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휘광에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덤으로 하는 거라 간식이 없대요. 봉사부 계세요. 간식 있어요? 은혜로다.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 죄의 성질에 따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신학자들이 고민해서 두 개념을 나눠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예언에 있지만 그 행동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성질, 그것은 율법 위치로 판단되는 것인데
그 성질을 죄다 아니다 판단할 때 그 성질은 A 자신이 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비뚤어진 그게 바로 죄가 되거든요. 그 비뚤어진 선택을 A가 했거든요. A가 따먹는 행동이야. 내가 사과 따먹는 것. 그거 이브가 사과를 따먹는 것. 똑같이 이 움직이는 행동이야. 그 자체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관계성에 비추어 어떠한 성질을 지느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 판단된다. 그 성질의 책임은 A에게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A에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A가 B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B에게 잘못을 가했을 때 B가 책임 추궁을 A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A가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못 돌린다는 사실로부터도 우리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 살지만 인간은 항상 자기가 사람 사이는 1차적 관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섭리를 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항을 읽죠. 시작.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어떤 일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은 자유롭게. 3항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셔도 그 깊으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2항에서는 제2원인 성질에 따라 그랬죠. 3항에서는 때로는 기적적으로. 그게 이 3항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기적적으로. 4항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 총리인 줄을 형들이 알게 되어지면서 기겁을 했어요. 그 요셉을 자기들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 섭리. 뭐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50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 50장의 18절과 21절 말씀.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앞에 엎드려 가로되 그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듯이 당신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야지이다. 애굽이 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그늘 밑에서 요셉에게 멋대짓한 것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은덕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안 계시니 이제 요셉이 자신에게 한 죄를 생각하고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한 개념이 있죠. 실제로 첫째, 무엇이 부정되지 않아요? 죄값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형들의 죄값. 이걸 형이 얘기가 떠쳐보세요. 요셉 앞에 가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 요셉 자네 총리가 됐구만. 역시 우리가 자네를 판 게 잘한 일이야. 그때 자네를 죽이기보단 팔았기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말이야. 야, 썩잖아 이거. 우리한테 칭찬해야겠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 하면 그들은 죽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분명하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죄. 누가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날 요셉은 지금 뭘로 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내게 죄를 범했어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의 뜻 가운데서 이게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겠느냐. 두려워 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에게 벌하겠느냐.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된 것이라고 믿는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이 차원에서 지금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그러나 여전히 요셉 보기에는 이 차원에서는 뭐예요? 당신의 죄는 죄라 왜요? 당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로되 나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이 차원에서 당신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간의 죄책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죄진 자가 이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만민의 생명을 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를 팔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네가 나한테 판 건 그래도 죄니까 넌 죽어라. 이렇게 되는 관계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해주신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음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의 구원 또한 이루지 못했을 거 아니냐.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더라면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므로 가론 유다와 유대인의 죄는 죄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는 그 운명의 뭐 희생양이냐. 뭐.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들은 운명의 희생양 운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로 갚아나가시죠.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보면 그분에서 사도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22절과 23절. 22절, 23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니 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과 소재는 분명히 밝혀.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느냐. 이런 등등등등만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우리 개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2원인들을 우리가 우리를 서로 대할 땐 서로 간의 1차 원인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는 제2원이라고 하시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남포교회 교우들만 해도 수천 명이잖아요. 각각 하나님께서 다 뜻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뜻들이 공통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양과 그것은 각각 다르더라도 다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를 쓰실 때에 인생의 어느 한 기간에 남포교회라는 틀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틀 안에 좀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각각의 섭리에 따라 여기 오게 되신 거예요. 오게 되셔서 여기서 만나게 된 사람들 다 하나님 섭리에 따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가서 참, 이건 교회 생활이 즐거울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살기도 하고, 저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서. 라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되죠? 다 우리 하나님 섭리에서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고 다 똑같은 상급 받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왜 상급의 차이가 있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제2원인 가운데서 우리가 1차적 행동의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상급이 나눠지죠. 상급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자, 5항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항의 마지막 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죄의 조성장 아니요 승인장 아니시고 또 그러실 리도 없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고 제어하시고 때때로는 모든 죄를 그치 죄에 대한 행동 그 위에 선한 뜻을 이끌어 가신다. 5항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친자녀들도 죄를 범하는 일을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 왜 그러신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는 셋째 줄. 이는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는데 도무지 죄 인식이 너무 수준이 낮아. 그리고 피상적으로 회개하고 중생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 까르르 깔깔깔깔 웃으며 살아가는데 그가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에 살아가는 민감성, 영적 예민성이 그만큼 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고 안 웃을 일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볼 때는 웃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믿지 않는 자처럼 까르르 까르르 웃고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영적 자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려면 어떻게 돼요? 때때로는 죄도 범하게 하시고 실수하게 하셔서 큰 벌을 내리세요.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정신이 버뜩 들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간사한가. 그걸 알고 두 번째, 그 결과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치 않고, 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살아야겠다는 깨어있는 영적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깊어지면 언행심사의 진중성과 삼가의 절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것은 곧 말 없는 사나이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웃지도 않고 근엄하게. 말을 안 해, 나는. 말하면 죄지니까. 근엄하게 늘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뜻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따뜻하고 온유하고 양선을 베풀어요. 늘 선대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행했던 일 중에 많은 일에 사람의 상처 주는 농담을 피하고 거짓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의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벌써 조심스러운 게 되어지는 거죠. 남의 말 자꾸 옮기는 게 즐거웠는데 그 좀 덜하고 둘만 만나면 알아. 그 A 집사가 말 그거 빼놓으면 만나서 할 얘기 없잖아요. 이게. 그 소재가 뭐로 바뀌어야 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관계에 대한 고백과 근심과 격려로 바뀌어져요. 그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안 나갈 이유가 왜 그래요? 나가서 상처받고 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그러면서 아, 상처 줄 것이 뭔가. 아무리 조심해도 부지간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의식 없이 해버리면 그냥 뭐 다 부시는 거예요. 다 주위 사람 다 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믿으면 참 답답해지죠. 분명히 잘 믿는데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아주 세심하고 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 다르죠. 몇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선을 이끌어가시는 열심히 하시는지는 성경을 몇 군데 보면 금방 드러나요. 역대하 뭐죠. 역대하. 하나님께서 우리 죄짓게 만들어 실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있나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 우리와 하여금 교훈케 하기 위해 하신 건데 역대하 32장을 보세요. 32장 2장 31절 703페이지 제 성경은 7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페이지입니까? 32장 역대하 32장 31절 찾으셨어요? 읽죠.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몰라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인정하도록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나? 그것은요. 열왕기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 20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열왕기 599페이지 왕하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원래 병들어 죽게 돼 있었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말 듣고 사람 이웃나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아 축한다. 근데 어찌 병이 났는가. 그 사자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사자를 딱 맞은 다음에 자기의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역대기에서 그의 마음에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시험하셨다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내 병이나 죽을 죄였으나 살았습니다. 그대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고 하시오. 이 간증의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했어요? 다 우쭐대는 마음에 자기의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역대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죽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들부터는 아주 극심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상도 한번 보세요. 역대상. 역대상 21절. 역대상 21절. 21장.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1절만 읽어요. 자, 보세요.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 누가? 사탄이.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하게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개수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큰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셨을까? 왜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멜하를 보면 나와요. 사멜하 24장을 보세요. 24장 1절. 2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누가 진노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께서. 아까는 역대상은 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죠?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24장 3을 하는 데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주체가 지금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와 사탄의 지금 그 관계 좀 서로 엇갈려 있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욥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시험하는 거죠. 죄를 지고 미혹해 되어짐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기초는 그 더 원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되도록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다윗 전체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기초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의 힘에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는데 영적으로 사탄을 허용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죄값을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후자 방법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20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0장 그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2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한 특별한 사건이 기억되고 있어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아의 아들 세바라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르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사들과 함께할 옷도 없다. 이스라엘 각각 장모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2절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를 지금 세바라는 사람의 세바의 난 그 난을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대적해요 지금? 다윗을 향해 대적해요.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대적이냐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부예요.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하 15장을 가면요. 15장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기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것도 다윗 언약에 대한 배반이요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그 자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주께서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그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늘 주 앞에서 죄와 미혹에 경계하여 깨어있으므로 자신을 근신시켜 나가지 아니할 때 때로는 자신이 실제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큰 죄의 수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받지 않고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사탄한테 미혹돼서 넘어갔으면 바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격동하여 눈앞에 보이지 않아 큰 죄를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벌이게 되는 큰 수혹과 유혹에 빠지고 말았죠.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낮추시고 그가 노년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그에게 보이신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조차도 실제로는 그가 인간인지라 똑같은 죄성의 시험 속에 하나님의 징계 매를 많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택한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베풀기도 하신다. 그럼 이거 징계 받는 거 즐거워할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징계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징계하고 환난을 당하는 믿음의 환난하고는 달라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세상의 악에서 나에게 오는 환난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은 거야. 하나님 도와, 이럴 수가, 하나님 도와줘서 시편 읽으면 절절히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된 짓 해가지고 죄 팍 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용서를 구할 밖에 없어요. 자비와 금을 받을 게 없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입이 점점 약해져가는 거죠. 오직 예수님 밖에 때는 없다는 걸 절절히 알게 될 거예요. 매 맞는 게 싫으면 잘해야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순종하신 자를 이뻐하세요. 근데 그 순정은요, 외식과 위선이 아니고 어떤 순정이냐면 집에 가시면 조용히 방에서 혼자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비춰보세요. 기억나는 말씀 다 떠올리면서 한 번씩 자기를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이 내면 깊은데 흘러가는 이 심사의 흐름 같은 거 다 보시면서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막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대로 그냥 괜찮은가?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성찰을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분초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주의 율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저 외우고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6항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6항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불경건한,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 그들에게는 죄의 성품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을 부드럽게 할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의 성품을 불어줬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그가 그의 책임에 따라 갖고 있는 죄의 성정과 성품을 온유케 할, 부드럽게 할 은혜를 그에게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그들의 부패함에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겁니다. 예레미야 16장을 한 것은 예레미야 16장. 1076페이지 1076페이지 예레미야 1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이는 주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강파함이 있었고 그 결과로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을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72페이지 민수기 6장 아 204페이지 자 신명기 6장을 찾아놓고 큰 소리 치고 민수기 6장 204페이지 22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라. 이게 지금 축도예요. 아론이 구약교회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도인데 이 축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성품에 따라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죄의 성정을 온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덕을 드러내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축대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심으로 죄악대로 살도록 내보시던 뜻이 되어지거든요. 따라서 이 아론의 이 축복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축복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힘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하여금 복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레미야에서 주께서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 내 얼굴을 내게서 가리울 것이다. 이사야서 이제 지금 설교 듣고 있지만 읽다 보면 예레미야에서 이사야 읽다 보면 계속 선지자 뭐냐면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리웠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 6장을 의식하는 말 축복을 내가 거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 거둬버린 것이냐? 너희들 죄값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고 죄된 성정을 이기기가 힘들어서 자꾸 짜증나고 신경나고 뻗대지고 말씀도 안 들어볼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하시고 자꾸 찬송을 입에 담으시고 늘 들으시고 늘 부르시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찬송이 늘 흐르면 그 영적 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 읽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부셔서 내 성품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그치지 않도록 주께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을 볼까요? 시편 51편. 50편, 51편을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51편만 짧게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간구는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심령이 얼만큼 주의 거로부터 끊어져 있으며 부패 있고 어둠 속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성령, 즉 얼굴 비추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7항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다시 읽어요. 14장 9절 호세아서 1269페이지 있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1269페이지 네.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헤아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았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가실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도에 정직히 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정직하니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의인이요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질 것이라.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요청과 방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받은 자여 예정된 자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섭리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지만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누가 그 일을 다 궁구하고 설명하고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인생 속에 예수 믿는 큰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삶에까지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선한 간섭이 있음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요 때로는 믿음의 경주해 나온데 세상으로부터 환란을 받을 것이로나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영생의 복으로 이끌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담대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도우시고 그 얼굴의 빛을 날마다 분초마다 비추셔서 말씀 앞에 성찰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